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 모든 권면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 귀를 막고 있는 자들, 관심이 없는 자들을 향한 꾸중입니다. 지금 전체 문맥이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화가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 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꾸중한 그 문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1차적으로 복음과 하나님 앞으로의 그 회귀를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홀로 짐을 지고 애쓰는 자들, 해결할 길이 없는 난제를 홀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은 그런 특별한 그 문맥 속에서의 초점과 또 그 초점에 맞는 내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떼어내어도 인류 모두에게 말하자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훨씬 폭넓은 하나의 진리와 권면을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칙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뜻이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작업입니다만은 그렇게 한 다음에 보면 그 문맥에서만 그 발언을 갖고 있지 않고 성경의 말씀들이 훨씬 더 폭넓은 인생살이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더 고급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약 먹을 때 물로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물은 약을 먹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물은 물 자체로 얼마나 귀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개념과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한 그 앞에 서론을 펼쳐놓느냐 하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문맥 속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보다 보편성을 가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고 폭넓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말씀을 이제부터 본문에서 떼어내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단서를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길래 어떤 형편에 있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데 마음이 쉼을 얻으리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서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약속은 전혀 없습니다. 뭘 해주기라 해죠?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고 짐 지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지 짐을 벗어놓으라 내가 대신 져준다도 없고 물리적으로 모든 형편이 개선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떠넘기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 예수 믿는 문제에서 참으로 큰 그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별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분발하게 하시며 연습하게 하사 강건한 자를 만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 뒤에 힌트들로 인하여 조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우리를 쉬게 하는데 지금 보는 것 같이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으로 이 짐이 물리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쉬게 한다. 그러니까 좀 서둘러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건 억울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실제적인 외형적인 물리적 차원에서의 무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지는 자의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 초점이며 그것이 억울한 문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하느냐 하면 마음을 쉬게 한다 하는 데서도 보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단데 나의 멍에를 메면 뭘 배우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 이겁니다. 여기에 모든 힌트가 있죠. 예수님이 진 멍에가 뭐죠? 예수님이 진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짐을 지신 자리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이 얼마나 굉장한 짐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하셔야 됐던 짐입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다가 지치셔서 결국 못 지고 올라가시고 쓰러지셔서 구경하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갔던 짐입니다. 물리적으로나 또는 심적으로나 그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짐을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앞에 힌트가 하나 더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짐의 물리적인 무게나 심적 고통이 가벼워서 이 멍에와 짐이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지는 마음 자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해서 표현된 것 같이 주께서는 이 짐을 달게 지셨기 때문에 억울해한 쪽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짐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은 것을 어디서나 봅니다. 이런 걸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 잡으러 쫓아온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맞고 나서서 칼을 빼어 말고라 하는 자의 귀를 뱁니다. 주님께서 막으셨죠. 그 귀를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당시 로마 군대의 그 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연대병력 같은 것을 말하고 당시로서는 그게 제일 큰 군 단위입니다. 3,000명에서 많으면 한 6,000명쯤 되는 군대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단 규모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12개 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걸 모르느냐? 주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게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억울해하신 것이 아니고 자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가 동네에 들렀을 때 우물에 물 길러 왔던 수가 동네 여인과 한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가 놀래서 주를 증거하러 동네로 돌아가고 그동안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내놓습니다. 드시지요. 예수님께서 난 먹었다.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아니 누가 그동안에 우리 주님께 먹을 걸 가져왔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것은 우리 표현하는 식으로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요새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니까 무슨 애들한테 하면 피자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라든가 여러분 커피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는 재미신 겁니다. 존재하시는 이유고 그것은 그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 이겁니다. 그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굽니까? 억울해하는 자들이죠. 억울해서는 안 되는데 오해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랍니다. 우리 뭐가 그렇게 억울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제일 억울한 게 뭐죠? 예수 믿은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로 억울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남들 같은 돈벼락은 안 맞아도 최소한의 무슨 그 보상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뭐죠?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 내내 욥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욥은 여러분 욥기를 보시는 대로 아무 흠이 없는 자로 거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은 적이 없으며 신앙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할 만큼 그는 실제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통을 당하죠?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또 하루아침에 몽땅 병이 들어서 그 뭐 안팎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가 고생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와서는 계속 뭐라고 약을 올리냐 하면 너 빨리 회개해라 이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야,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럼 벌을 받는단 말이냐? 해갖고 또 아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하죠. 나중에 불평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말을 요따우로 해요. 난 왜 태어났을까? 난 왜 건강해서 지금까지 살아갖고 이 꼴을 볼까? 내 생일날이 달력에 없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 같은 게 죄 좀 지면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그냥 안 보면 되지. 나 같은 거 하나가 조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뭐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 뭐 이렇게 속을 썩으시고 오셔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욥기입니다. 결론이 뭐로 나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뭔지 하나님이 인간에 무엇을 간섭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허락하시는지를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12장이 그겁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주를 이룬 어떤 집단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당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러죠. 그들에게도 동족들에게도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또 이방 세계가 아직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때니까 당시 주권국인 로마에 의해서도 핍박을 당하는 완전히 안팎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치고 생명 가운데 들어오며 정당한 결정과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어렵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디시플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식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 그 성경 그 원본에는 파이데이아라고 되어 있어서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이라는 뜻의 파생어입니다. 자식 만들기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 믿는 인생이 고달프냐고요? 믿어서 어떤 기계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알죠? 낳는 게 어려워요? 기르는 게 어려워요? 세 살에 죽어서 모른다고요? 기르는 게 어렵죠. 이제 대학 가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대학 가니까 대학생답게 속속이고, 군대 가면 좀 나한테 군인같이 속속이고, 결혼하면 좀 나한테 결혼한 속을 썩이고, 이제 아주 손주까지 동원해서 지랄을 떨고. 애를 기르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죠. 진정한 부모라면.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의 억울함은 이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다니면서 보다 근본적인 불평은 뭐냐면, 왜 세상이 이 꼴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분인데 왜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가? 왜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은가? 이 제일 화를 낸 기록이 시편 73편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은 그 왜 악당들이 더 잘 사는가? 왜 사기꾼이 더 잘 사는가? 왜 의인은 보상을 못 받는가? 얼마나 처먹었는지 눈이 다 튀어나왔다 그랬어요. 살찜으로 눈이 소산하고. 그러니까 밥이 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뇌도 다 밥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었으면 눈이 다 소산. 얼마나 약올로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저들은 죽는 때도 평안하며. 이게 약올로잖아요. 살 때는 그냥 잘 살아. 죽을 때만은 8톤 추억에 깔려 죽어라. 죽을 때도 편안. 너무 약이 오른 거예요. 이런 일에 최고의 이 주제를 가지고 제일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던 이가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2절을 봅시다. 하박국서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썼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의가 공의를 압도하며 왜 행악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왜 세상엔 공의가 없습니까? 이겁니다.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참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이 불평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내비두십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죠? 뭐냐? 내가 이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2장 4절. 2장 4절 하반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가 막힌 답을 주십니다. 세상이 공평해지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답니다. 뭐요? 세상에 공의가 시행되는 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지 않답니다. 그러면 의인은 뭘로 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올바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포함은 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 그건 뭘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린 지금 불평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거짓과 악을 외면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산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그 답은, 그 보상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고급한 관계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계 사이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계는 조종을 할 뿐이고 짐승은 다스릴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랑이란 단어와 같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성립되지 않는 관계에 관한 표현입니다. 신자된 보상이 뭐냐? 의롭게 살며 성실히 사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일을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답을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답 알아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 하는 내용으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이제 한 계획으로는 한 5, 6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잘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뒤에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 3장 17절 가시면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보세요. 신자된 보상은 뭐냐? 하나님 당신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시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 유치한 이해를 듭시다. 옛날 동화를 보면 다 이렇게 됐어요. 어떤 나라에 공주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나라에 외적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이래요. 저 적군을 물리치는 장수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너도나도 그 공주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늘 주인공은 죽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공주를 얻었다 이거예요. 왕이 물어봐요. 이 나라 반을 줄까? 아니면 공주를 줄까? 공주를 주십시오. 사랑이죠. 공주를 달래는 건 거기서는 무슨 보상이 아니죠. 사랑이죠. 그걸 얻기 위해, 공주를 얻기 위해 애쓴 모든 것은 그 애쓴 것의 결과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주를 얻으려는 일심이 그를 나가 싸우게 하는 거죠. 그건 물건을 얻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보십시오. 그 상대가 다 무슨 물건적 차원에서의 보상은 아니죠. 깊은 인격과 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만족과 안타까움과 이런 것이 일어나는 다른 무엇으로는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보상이 뭐냐? 예수를 믿은 보상이 뭐냐? 공평한 나라에 살고 정직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여기 있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보상이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더 이상 무슨 좋은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시는 거예요. 소유라는 차원에서 말고 훨씬 고급한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 거가 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자의 보상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울함들, 예수 믿은 값이 뭐냐? 예수 믿은 보상이면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걸 놓치면 신앙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식의 보상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드디어 허락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훈련을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자 된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없으면 왜 없는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실망할까봐 기대도 안 하고 있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도 없는 것까지 억울해하지 않는 것까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세 때문에 들어오는 보험이죠. 참 가난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세요? 제가 이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가 이렇게 보신 적 없어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불편하신데 좀 쉬시죠. 전 주일날 설교하지 말라는 게 최고의 벌입니다. 이건 말이죠. 저한테는 일이 아니고 이것보다 재밌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신나는 인생. 그럼 막 물론 그 짬짬이 제가 개인적으로 놀려먹는 재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만 이 복음을 전하며 이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일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일에 대해 주님은 조그만치도 불평과 뭐 하여튼 마음에 무슨 거리낌이 없으신 겁니다. 그것은 그분에 의해서 제일 기쁜 일이고 제일 신나는 일이셨었다고요.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은 그것보다 더 신나고 더 즐거운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기쁨과 승리로 인도함을 받은 줄 아시고 허락된 신앙 안에서 참으로 감사와 기쁨과 승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나태를 향한 미련한 요구입니다. 신자된 자랑과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신자로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빛이요 소금이요 십자가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향기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펼치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이 복된 인생을 우리 깨우치고 각오하고 인내하고 충성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는 기적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